우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변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커플들을 종종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레가 배를 따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좋다는 음식, 많은 음식들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함께 먹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민간요법들을 사용했을 거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주기가 되면 둘이 함께 잠자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10년 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으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합니다. 무언가 해야겠다 싶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의심이 올라나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늙어버리기 전에, 내 태가 완전히 닫혀버리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의 여종이었던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을 내어줍니다. 하갈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그러니까 사례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처가 자식을 갖지 못했을 때 집안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남편에게 주는 것,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었던 겁니다. 사레는 자신에게서 자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본인이 할수 있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텐데,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겠다. 그래서 종을 첩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갈의 그 제안에 아브라함은 별로 고민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제안을 기꺼이 수락하고 하갈과 함께 동침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던 그 장면과 대비를 시킵니다. 여자가 먼저 이런 일과 연루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그 여성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남자의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이고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레가 왜 하갈을 첩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이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삼았던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에게 닥친 어려움, 아픔, 고통을 해결하려 할때 그것은 늘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굉장히 길고 끔찍했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왔던 역사였지만 인류는 늘 실패해 왔습니다. 살의 노력이 그러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이 그의 인생에는 오히려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사례 앞에서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을 낳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해서 그 불임이었던 사례는 계속해서 마음 졸이며 마음 아파하며 시간들을 보내왔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큰 아픔,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어려움, 그거를 첩이었던 하갈이 건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 피해 의식에 더 심하게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을 쫓아냅니다. 광야로 쫓아내는 겁니다. 아니, 하갈이 광야로 피신해 나갑니다. 배는 아기가 있고, 광야로 홀로 나가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로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마치 그 나무 풀숲 뒤에 숨어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받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를 살피시고 저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현장의 상황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의 현장을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늘 듣고 계시고 저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죄의 본성을 깎아내시려고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칼빈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라고 한바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고민이 들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했던 고민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신자는 그저 바다에 떠 있는 부표와 같은 존재들인가? 이 시냇물,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위에 우연치 않게 떨어진 나뭇잎과 같은 존재들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다가, 시한편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시영이란 시인의 시입니다. 시인이란 그가 진정한 시인이라면 우주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언제 나의 입김으로 더운 꽃한 송이 피워낸 적 있는가? 내가 언제 나의 눈물로 이슬 한 방울 지상에 내린 적 있는가? 내가 언제 나의 손길로 광원을 거쳐서 내게 달려온 고독한 바람의 잔등을 잠재운 적 있는가? 쓰다듬은 적 있는가? 성도는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뤄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성도들, 그 시인, 그 신자의 노력으로 사실은 따뜻한 꽃 한 송이 피워낼 수 없는 것, 이슬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것, 광원을 거쳐 내게 찾아온 그 고독한 바람을, 보람의 잔등을 쓰다듬어 줄 수 없는 것, 그게 성도의 실존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능력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을 피워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실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고 그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아내서 생명을 피워내는 역할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우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이들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우주의 사업에 동참하라고 저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을 충성스럽게, 내가 꽃 피워낼 수 없지만, 내가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노력들을 통하여서, 나의 이 걸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면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손에 잡혀지는 결과들이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대체 뭐 하시나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77세의 약속을 받았으니 23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얻게 됩니다. 23년 동안을 기다렸어야 되는 아브라함, 그 기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숭성스럽게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아브라함에게는 수월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에게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밤새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네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주님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그 기도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외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침묵하십니다. 한마디 안 하십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침묵하셨고 그 아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셨던 그 걸음,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꽃피워내셨던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이슬을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하가를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해서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저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냈던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삭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주의 사업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구원의 위대한 계획, 그 우주의 사업을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23년 동안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오늘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고 다시 저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지지부진해 보이고 그저 지리멸렬해 보이는 순간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다리며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시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웃으며 갈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갈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삼일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